예,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2장 14절까지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들이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그 사람 모세는 애굽 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후 무후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가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범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그리고 35절에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오랫동안 못 모였다가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마지막에 그 우리 10개 재앙을 보고 있는데 아홉 번째 재앙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보게 되겠는데 굉장히 배울 것이 많은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마지막 재앙을 보겠는데 우리가 그 10개 재앙을 배우면서 계속 얘기했었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힘이 없고 힘이 모자라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이제 10번째 드디어 해내는 그런 모습은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을 내려봤는데 바로 왕이 끝까지 대항함으로 아, 하나님이, 아, 그러면 두 번째 해보자.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열 번째가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술객들의 지팡이를 그 생각나세요? 뱀으로 변했었잖아요. 그 지팡이들이. 그래서 그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술객들의 지팡이들을 삼킬 때에 벌써 이 싸움의 승리가 누구의 것인지 분명히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열 개의 재앙이 내려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승리가 벌써 분명하게 증거되었던 그런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다시 제가 4장 21절부터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벌써 4장에서 이 마지막 재앙을 벌써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끝까지 내 백성들을 안 내보낼 텐데, 그래서 내가 너의 장자들을 다 죽일 거다. 지금 이 유월절 사건이 그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인간 수준에서 생각하시면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전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데 그열개 재앙도 지금 이 마지막 재앙으로 모든 초점이 죄송합니다.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죠. 생각나세요? 이 마지막 재앙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때까지 9개 재앙을 보았는데 세 개씩 그룹 지어졌죠. 그래서 처음 1번, 3번, 1번에서 3번까지, 4번에서 6번까지, 그다음에 7번에서 9번까지. 근데 이 마지막 재앙은 혼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그 내용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길게 쓰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 하는 그런 명령이 여긴 주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재앙은 그 다른 9개 재앙의 종합이라 다 모든 걸 종합해놨다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처음 3개, 술객이 흉내내었죠. 그러나 세 번째, 결국 그들이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해갖고, 11절, 11장 8절에 보면 모든 왕의 신하가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들은 그쪽에서는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분되는 것을 강조했었죠. 11장 7절에 더욱 확실하게 보여졌고, 그다음에 일곱 번째에서 아홉 번째는 이런 것이 이전에 없었다, 후에도 없을 거다 그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1장 6절에 전후무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9개에 있었던 요소들이 이 마지막 재앙에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그래서 그 9개의 재앙들을 다 종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 제일 강합니다. 그렇죠? 신하들만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바로 왕도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12장 31절에 보면은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고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렇게 바로 왕이 그러죠. 다른 재앙들, 우리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 독점, 우박, 메뚜기, 흑암. 이제는 죽음이 그들을 치는 것입니다. 사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즉 마지막 심판은 영원한 죽음이죠. 우리 지옥이 바로 영원한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재앙에서 그 현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 때는 다른 것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이 이 personally 오셔서 행하십니다. 12장 12절에 내가 그 밤에, 여기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재앙들은 모세가 갖고 있는 그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내려지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고, 그래서 처음 아홉 개의 재앙이 이 마지막 재앙의 그림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 열 번째가 이 참 재앙의 그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이게 지금 구약이 그리고 신약, 구약을 항상 예표죠. 그리고 신약은 이제 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구약 내에서도 이렇게 예표와 참, 이렇게 예표가 구약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이제 참으로 이루는 것을 구약 그 안에서도 그 예표와 참의 그런 모습들을 또 예표 수준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홉 개의 재앙이 구약의 모습이면 이 마지막 재앙은 신약의 모습으로, 그러나 구약 안에서 세상적인 수준에서 또 예표 수준에서 또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지금 이렇게 예표 세상식과 그 다음에 마지막 이런 모습을 또 예표 수준이지만 볼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사무엘, 이제 성경 공부 아니죠. 주일날 설교를 이제 사무엘 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지금 그 사울왕에서 이제 다윗왕으로 옮겨지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실 사울왕을 구약이라 하면은 이제 다윗왕은 신약이죠. 그러나 구약 안에서 예표 수준으로 그런 트랜지션이 보여집니다. 그런 트랜지션이 이제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질 거지만, 그러나 미리 보여진다 이 말이죠. 그런 면에서 여기도 지금 이 아홉 개 재앙이 지금 이 열 번째 재앙으로 다 종합이 되는, 그래서 이 열 번째 재앙의 그림자들이었는데, 열 번째가 참 재앙인데, 그러나 이 전체가 다 또 그림자죠. 예수님 재림 때가 이제 참 재판, 참 그 마지막 심판,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이죠. 예.
왜 장자만 죽이셨나요?
그 내용은 이제 그 뭐야, 나중에 이제 나와요. 이 예, 조금 이따가 얘기해. 예수님 때문에. 어쨌든, 예, 우리 성경 공부에서 99%의 답, 이렇게 질문이 나왔을 때 예수님, 그리고 이제 1%는 천국, 그러면 다 맞아요, 사실. 사실 다 맞아요, 진짜로. 거의 맞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재앙,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유월절에서 우리가 정말 그 배울 내용들이 많아서 참 익사이팅한 그런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이 마지막 재앙에서 우리는 그 구분의 참 의미를 배웁니다. 제가 그 구분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얘기했었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러나 이제 구약에서 그 구분 자체도 예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 구분 자체가 세상 수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의 구분이 세상 수준에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느냐 아니면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마지막 재앙에서 그런 예표 수준의 구분 속에서도 이제 참모습을 또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아까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예표가 참으로 이렇게 신약에서 참으로 되는 것을 구약 안에서 또 예표 수준에서 그 패턴을 보여주듯이 지금 그런 모습이 여기서 보여지는데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애굽 백성들의 구분을 이제 세상 수준으로 안 합니다. 즉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 그 좌우 설주에 뿌리지 않으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죽습니다, 요번에는. 그러니까는 지금 그 처음 9개에서는 그냥 지극히 세상 수준으로 이렇게 구분의 모습이 보여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흑암이면은 이 애굽 백성들에게는 깜깜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데는 훤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런 구분이 예표 수준 아닙니까? 세상 수준. 그러나 지금 마지막 재앙에 와서는 이 구분이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루시는 참 구분은 이제 세상적이 아니라는 그런 그림자 모습 속에서라도 그런 진리를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참 현실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를 올바로 지금 깨닫고 있으면은 지금 저러지 않죠. 지금 자기네들이 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 대단한 그 위치에 지금 놓여 있는, 즉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네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뭐 어쩌고 이게 다 예표 수준이라는 였던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 사람들. 근데 문제는 기독교인들도 그게 구약은 예표 수준이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심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이제 참 구분은 오직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신 일, 즉 십자가와 그분이 이루신 의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죠. 더 확실하게 보여주죠. 뭐로 구분이 됩니까? 이 유월절 마지막 재앙에서는 뭐로 구분이 돼요? 죽은 양의 그 양의 피로 구분이 됩니다. 즉 이제 진짜 참 구분의 현실을 지금 구약 수준에서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 예수님의 피로 이제 진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그런 말 하잖아요. 모태신앙. 세상에 모태신앙이 어딨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성경에. 모태신앙이래요. 그게 옛날에 이스라엘, 그냥 이스라엘에 태어나면 하나님 백성이란 뜻 아니에요? 똑같은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어느 시점에서, 몇 시, 몇월 며칠 몇 시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예, 우리는 죄에서 잉태됐습니다.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엄마 뱃속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possibility는 성경에 보여지니까 우리 저 누구예요 그 저기 저 예수님 전에 예수님 전에 세례요한이 뱃속에서 예수님이 다른 뱃속에서 오니까는 예수님 온다고 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있잖아요. 그 네 저기 직조 되기 전에도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었다고 구약에.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벌써 정해놓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내가 하나님한테 예정이 됐다고 해도 제가 한 고등학교 때 구원을 받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께 창세전부터 예정은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내가 구원을 받은 때는 고등학교지 그 전에는 구원이 안 돼 있죠. 그러나 개런티는 돼 있죠. 그러나 돼 있는 상태는 아니죠.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거지 엄마의 신앙 때문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엄마가 믿으면 그 애가 그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태 신앙이라는 컨셉이 지금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물론 이 언약이라는 그런 컨셉에서 이제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을 백성으로 삼는다 하는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믿는 거는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 믿게 된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사는 거죠. 그러나 꼭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믿는 건 아니죠. 그런 100% 개런티가 돼 있는 게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로 소망할 수 있냐? 말씀에 너희가 너희 자식들을 이제 올바른 걸 가르치면 커서도 그 가르침에서 떠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언약의 약속을 믿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칠 때에 얘네들이 커서도 이 가르침을 떠나지 않겠다 하는 확신과 소망을, 그러니까 내가 소망이라 그러면 이게 또 세상에서는 소망이라 그러면은 이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에서 소망이라고 할 때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확신을 갖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피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모습이지 될까 안 될까 뭐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번 때 그 얘기했죠. 우리가 이 선택이 더 넓으냐 아니면 언약이 더 넓으냐. 그래서 우리가 선택이 더 좁죠. 그 범위가. 언약이 더 크죠. 그래서 구약에서 언약 백성이라고 했다고 언약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선택된 게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언약 백성 아니었어요. 그냥 태어나면 다 언약 백성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전체가 천국 같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선택됐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 소망이 주어지는 거지 100% 다 선택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신약으로 얘기하면 선택이라는 건 똑같고 언약이라는 거는 이제 교회 멤버 아니에요. 교회 멤버가 언약이거든요. 구약에 이스라엘로 태어나면 언약이고 언약 백성. 교회 멤버면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 멤버는 전부 천국을 가는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 다 태어나서 언약 백성이 되면 다 천국 가는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컨셉을 우리가 좀 이거는 좀 다음에 얘기할게요. 어쨌든 지금 구분되는 그 모습이 지금 그 어린 양의 피로 구분이 된다 이거죠. 그게 참 구분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참 구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이제. 다른 걸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무슨 뭐 어느 날에 태어났느냐, 누구 집안에 태어났느냐, 무슨 뭐 돈이 많으냐, 뭐 이런 걸로 구분되는 게 세상적인 요소로 구분되는 건 이제 절대로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 밖에 있느냐 이걸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실이 사실 그 처음 아홉 개 재앙에서는 조금 불투명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거기서도 예표 수준으로 이해하면은 또 뚜렷해지지만 그러나 조금 불투명하지만 이 마지막 재앙에 와서는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피로 구분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행위로도 구분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님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무나 이제 뚜렷하게 예수님과 이 유월절이 연관이 돼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유월절이 있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유월절 양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약에서 유월절이 어떤 내용이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움으로써 사실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유월절 양이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유월절이라는 것이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서 지금 저희에게 전해집니까? 구원이죠, 구원. 지금 애굽에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구원을 유월절을 통해서 지금 이루신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지금 참 유월절. 그냥 구약의 유월절도 예표예요, 지금. 예표 수준에서. 예표 수준이니까 그 동물, 어린 양, 양을 써서 죽이지만 이제 진짜 유월절은 예수님이 이제 참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참 유월절을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미난 거는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14절에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4절 거기 보면 이 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이죠. 근데 어느 날에 죽어요? 유월절의 예비날. 그러면 유월절 예비날이 뭐 하는 날이에요? 양 죽이는 날이죠. 그래서 지금 그날 그때 지금 구약대로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날에 그 유대인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양 죽이죠. 그 사람들도. 그런데 너무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거죠. 양을 죽이면 뭐 해요? 올바른 믿음이 없으면. 그러나 지금 진짜 참양이 죽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날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이게 지금 십자가가 이게 지금 우리가 참 유월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몰라요. 저는 이런 거 이렇게 뭐야. 오싹오싹해요. 이런 걸 보면. 전 너무 재밌어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구약의 그 유월절이 있는데 이제 전 세계적인 유월절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도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이 그냥 깜깜합니다. 지금. 그러나 그 어린 양이 이제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님이 죽어서 그 예수님의 피로써 이제 우리가 뿌려져서 예? 그 죽음의 사자가 올 때 우리를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유월절. 유월이란 말은 넘어간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제 죽지 않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장자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죠. 그 예수님으로 죽음을 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을 통해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여 우리가 구원받는가? 이게 출애굽기만 봐도 뚜렷하게 보여지는 거죠. 신약하고 연결을 해서 보면. 예. 그래서 이 구약 사람들은 그렇게 예표 수준에서, 즉 세상적 수준에서 지금 구원을 받는데 그걸 믿음으로 그분들이 이해를 하면 그러면 그 완전한 구원에 참여돼서 예표 수준에서 지금 그 현실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복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렇게 애굽에서는 구원받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게 정말 앞으로 이제 참 유월절이 올 거라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예표 수준에서 구원받는데 참여만 됐지, 개인적으로는 지옥 가는 겁니다. 구약은 예표예요. 상징이에요. 참이 아니에요. 어떻게 참 구원이 세상 한 구석에서 구원받아서 세상 다른 구석으로 가는 게, 그게 어떻게 참 구원입니까? 예, 세상에서 좀 후진데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좀 좋은 데로 가면, 그러니까 이제 이스트 LA에 살다가 베벌리 힐스로 가면 구원입니까? 가짜죠, 가짜. 진짜 구원이 아니죠. 그러나 그 진짜 구원의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상징적으로. 예표란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것이 구약이란 얘기죠. 예, 이걸 딱 잡지 못하면 참 성경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참 그런 그 컨셉을 배우기가, 이해하기가 참 쉬운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유월절을 어떻게 부인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이다 하는 것. 그렇게 되면, 이게 구약이 이런 거구나. 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볼 것은, 11장 2절에서 3절, 저희가 다 얘기할 수가 없죠. 2절, 3절에 보면은,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애굽을 나가는데, 2절에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그 사람 모세는 애굽 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12장 35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지금 유월절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건 처음의 내용과 마지막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애굽 사람들에 가서 야, 금 내놔, 음 내놔 그러면 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끔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습이 뭐냐? 지금 이 모습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모습과 연관이 되어서 지금 그 예수님이 이제 이 구원을 하시는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탄과 전쟁을 하여 승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쟁에서 이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고 이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약에서 계속 읽으면 이런 모습이 계속 보여집니다. 뭐냐? 이긴 왕은 진 왕국의 그 재물을 다 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이 예표 수준에서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는 것도 그렇게 꼭 세상 수준이긴 하지만 세상 방식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자꾸 이게 아니고 더 참된 것을 봐라.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여호수아 그 여리고 성에서는 굉장히 승리를 했는데 그 다음 성이 뭐였죠? 실패한 아이 성이죠. 그때도 이 모습이 하나님 왕 왕이시 아닙니까? 그분이 승리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취하셔야 하는데 야간이 그 자신이 취하여 자기가 이렇게 갖게 되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히 목사 같은 사람은 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재물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더 자세하게 얘기할 텐데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제자로 만드는 인간들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인간의 제자가 돼버리면 이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저희 뭐야 제자 훈련 그 특히 대학생들 제자 훈련 그 대학생들을 이제 1대1로 제자 훈련을 합니다. 아니 대학교 가면 저절로 그냥 달라붙어요. 막 수도 없이 그냥 달라붙어 갖고는 이제 자기가 이제 제자 훈련 해주겠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로 컨트롤을 하냐 하면요 무슨 어떤 여자친구 만나는 거 무슨 차 사는 거, 뭐, 아니, 별걸 다 지가 다 컨트롤 합니다. 그러면 그 어린애들은 또 그걸 다 따라가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명령이듯이. 그걸 쫓아갑니다. 왜? 나를 지금 제자 훈련 시키시는 누구라고. 이 정신들이 나갔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누군데? 제가 뭔데 여러분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그 권위를 안 줬으면. 그리고 여러분은 제가 뭔데 저한테 배웁니까? 하나님이 그런 권위를 안 주셨으면. 아, 사람들이 참 바보 같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권위를 안 줬으면 내가 왜 그 사람한테 뭐 어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권위를 주셨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항상 이 직분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게 우리 그 개혁신앙은 잘못 이해하면은 이 카톨릭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뛰쳐나온 거가 돼갖고 그 카톨릭 교회에서 이 직분과 그 권위, 이 권위를 남용함으로써 너무너무 잘못 쓰여져갖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개신교로 나오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반응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싫은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인간이 무슨 지가 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권위까지 지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카톨릭 교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가 또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거기까지 돼버렸어요.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앞에서도 이제 근데 이 세상이 이 말세가 오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말세를 표현하는데 성경이 표현하는 거는 불순종이죠. 즉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가정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부모님들한테 그 자식들을 이 디스플린하고 올바로 가르치고 하는 권위를 줬어요, 안 줬어요? 그 권위가 주어진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가 네 아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런 권위를 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위에 즉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아빠니까 순종하라. 그거는 세상이에요. 철저하게 저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위가, 그래서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위를 줬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그 권위를 갖고 하는 거예요. 왜? 하라고 시키시니까. 그럼 여러분은 또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거기에 또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자고 한 걸 하니까. 그래서 이 직분이라는 걸 김용환이를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김용환이한테 뭘 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목사 직분의 권위가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그 직분을 가지고 성경대로 할 때는 여러분이 순종을 하셔야만 됩니다.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또. 물론 그 말씀을 가지고예요. 그죠? 성경대로 안 할 때야 못하러 순종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저도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할 때는 순종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말씀대로 할 때를 어떻게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권위가 주어져야 돼요. 그죠? 그 권위가 언제 주어지느냐? 멤버십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멤버십 할 때 맹세하죠. 내가 우리 교회의 치리를 받고 하는 그런, 왜? 그게 성경적이라고 믿으시니까. 그렇게 해서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제가 여러분의 목사 아니에요. 뭐 아직 멤버가 안 되신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목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권위가 하나님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그런 권위가 주어져 있어요?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인간들, 하나님은 언제 권위를 줬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것도 우리 교회 교인을 가르치란 권위를 언제 줬어요? 지네 마음대로예요. 자기네 지금 이 야간 같은 거예요. 그냥. 야간이 아니고 아간이죠. 아간 같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뭐야 잔한테도 그랬죠. 너가 아직 멤버가 아니니까 내가 아직 권위가 없어서 아무 말도 안 한다. 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는 서로 기독교인 간에서 야 성경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라 하는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목사로서의 권위로는 지금 다른 교회의 교인들에게 제가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그 권위는 그 교회의 목사가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는 상관이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교에 그 사람들을 그 가르친다는 인간들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내놔라. 왜 내 백성을 건드리냐 이거예요. 지가 뭔데? 참 이상하죠. 우리 교회에 이제 영원이가 이제 대학교를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인이에요. 우리 교회 나와요. 그죠? 계속 대학교 가면서도 여기 근처 다니면. 그런데 지금 다른 목사나 다른 뭐 전도사라는 인간이 얘를 자꾸 가르치겠대요. 학교에서.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암호하고 놀려요? 우리가 그렇게 절대로 안 하죠. 여러분의 아들, 딸을 친구를 사귀더라도 저도 그거 되게 신경 씁니다. 저 친구가 누구야? 뭐 같이 어디 놀러 가겠대. 그러면 걔 누구냐? 걔 부모는 뭐냐? 다 물어보죠. 왜? 절대로 아무나 사귀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왜 영적으로 오면은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아무나 놀게 합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상관을 안 하면 몰라도. 사실 어떤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가만히 놔둬요? 크리스천 클럽이래. 거기서 뭐 배우는데? 누가 가르치는데? 그러면 제가 물어요. 그 가르치는 목사가 있어요. UCLA에 와갖고 가르치는 목사. 여러분, 제가 지금 UCLA 같은 데 가서 그런 클럽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 문제 때문에 못합니다, 그거. 내가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질 못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영원이를 가르치겠던 그 목사도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그 교회 가서 그 교회 교인들 데려다가 성경 공부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 목사? 야, 자기는 안 되는데 남한테는 괜찮은 거예요, 그죠? 이러면 안 됩니다. 지가 뭔데 가르쳐요? 그 권위를 주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항상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서. 교회 외에 어떠한 것을 세운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뭐 칼리지 크리스천 그룹 이런 거 세운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 선교센터 이런 거 세운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나 교회는 세우신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교회를 지금 하고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는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다고 하신 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하신다고 그러고 그 교회에 직분을 주시고 해서 권위를 주시고 그 권위를 받아서 지금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 어떠한 것은 그 권위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선교센터는 누가 하라 그랬어요? 그런 칼레지 그 뭐야 그런 거는 누가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요? 교회는 하라 그랬어요. 교회는 꼭 하라 그랬어요.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받지 않았으면 내가 뭔데 뭘 합니까? 참 배짱도 엄청나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밖에 나와서 이런 얘기하면 몰매 맞습니다. 선교센터 건드렸다가 큰일 나죠.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세워서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선교는 누구 보고 하라 했어요? 교회. 근데 교회가 하도 잘못하니까 이런...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요즘 뭐 교회를 보면은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다 여자야. 제가 그것도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잘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여자분들이. 왜 그러느냐? 왜 여자 목사가 나오고 뭐 이러느냐? 남자들이 하도 한심하게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즉, 교회가 하도 한심하게 하니까 뭐 베레벨게 다 나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더 잘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를 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교회에서 선교하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어요. 누구를 데려다가 선교를 배워요? 선교센터. 거기서 사람들 나오라 그래서 우리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교회를. 티네이저. 아이들 교육. 이것도 누구한테 가서 배워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외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즉,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애굽의 재물을 취하는 모습이에요. 늑탈하는 모습이죠. 전쟁에서 이긴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뭐 막 이겼기 때문에 막 나가갖고 막 맘대로 뺏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에게 구해요. 그런데 줘요. 즉, 진짜 세상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세상 전쟁은 이겨서 승리를 하면 이제 내 맘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거는 이게 영적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아니 지금 가서 달라 그러니까 줘요. 완전히 진짜 다 죽여버리는 그런 승리보다도 더 완전한 승리입니다. 창세기 15장에 한번 보세요. 근데 이것도 우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벌써 약속이 돼 있죠.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벌써 아브라함에게 이제 모세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하세요, 안 하세요? 벌써 하십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출애굽기 지금 읽고 있는데 와서 보면은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의 읍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지금 경제적인 면에서 이거 보지 마시고 이걸 사법적인 재판상의 일로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셔야 됩니다. 즉 애굽을 심판하시고 애굽을 멸하시는 모습인데 그 애굽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모습에 그 일에 백성들을 참여시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나님의 승리죠. 완전 승리. 그 백성 그러나 또 그 백성들의 승리인데 그러나 싸움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즉 예리고성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 싸워지는 이 지금 애굽에서 나오는 거에 백성들은 어떻게 참여해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제대로 영적으로 이해하면은 지금 전쟁을 이기고 나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애굽을 물리치고 심판하시는 모습인데. 그런데 그렇게 이기시고 심판하는 모습에 백성들을 참여시킵니다. 전쟁에서 이긴 것을 참여시키는데 어떻게 참여시켜요? 가서 달라 그래요. 그냥 달라 그럽니다. 즉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지금 사실 참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처음에 이런 거 말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나타나 갖고 야 애굽에서 이제 나갈 거다 그러면은 보통 세상식으로 생각하면 이거 애굽 군대를 다 물리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그랬죠. 얼마나 그게 지금 그렇게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이 모세로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서 지금 몇백 년이 지나는데 그러면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그 당시에 최고의 강국 애굽 군대를 물리치고 나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즉 결코 인간의 능력, 인간의 힘이 아니고 인간의 지혜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는 군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군인입니다. 군대입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아니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항상 우리는 이 두 가지로 나눌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 예수님이 두 번 오시니까 초림 재림. 그러나 초림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영적이죠. 사탄과 사탄 나라 즉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심판이 영적으로는 벌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구약에서 지금 이 유월절 사건을 보세요. 지금 애굽의 심판이 내려졌어요. 그 말은 지금 이 세상의 심판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나서 애굽의 심판이 내려지니까 백성들이 그 나라의 물품을 늑탈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8절. 12장 2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예수님도 지금 세간을, 사탄의 세간을 늑탈하러 지금 오신 거 아닙니까? 즉, 이 세상이 여러분, 복음의 시대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잘 이해하세요. 지금 보세요. 이것만 이해하면 오늘 그냥 성공입니다. 뭐냐 하면 이거예요. 지금 모세를 통해 백성들을 그 승리하심에 참여시키는데 가서 뭐 해요? 가서 갖고 오는 거죠, 세관들을. 왜? 하나님이 이겼으니까. 그러면 지상명령이라 땅끝까지 가서 이제 내 복음을 정하고 내 증인이 되라는 거를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기셨어요. 그래 백성들로 뭐래요? 이제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내놔라 하라는 거예요. 세관을 모으라는 거예요. 늑탈을 하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 시대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가서 사탄의 세간을 늑탈하는 겁니다. 갖고 나오는 거예요. 즉, 그 사탄의 노예로 되어 있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이제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금과 은을 다 모아서 결국 뭐 해요, 이제? 성막을 짓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 세간을 늑탈해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거죠. 교회. 우리들이 성전 아니에요. 지금 너무나 뚜렷하게 지금 맞아떨어져 가죠. 하나님이 지금 가리키려는 거는 예수님이 이제 뭘 하느냐, 이걸 가르치는 거죠. 벌써 사탄의 나라의 재물을 취함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바로 지상명령이에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이에요. 이제 전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세례를 주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즉, 내 거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것이다. 그런 모습 아니에요, 세례가. 재밌는 거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있었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똑같은 일이 있었죠. 우리가 이거 스가랴 배울 때 우리 한번 본 내용인데, 한번 에스라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에 가보시면, 이제 에스라를 읽게 되면은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의 그 포로 생활이 오래됐었습니다. 근데 바벨론 나라가 그 바사 왕국에 망하고, 그리고 나서 바사 왕국이 망하자마자 에스라 1장 4절부터 보면,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던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데 우거했던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희한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에서 돌아오는 것도 전쟁 승리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 금과 은을 다 가져다가 성전 재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성전 짓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물품을 어디 쓰냐? 출애굽기 때는 성막 짓는데, 바벨론 나올 때는 성전 다시 짓는데. 지금 예수님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여 우리로 성전을 짓고 계시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제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 전도에 대해서도 좀 제가 얘기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네요.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죠. 마태복음 28장의 그 지상명령이 여러분 개인들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들이 그렇게 나가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거기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여러분 개인들한테 명령했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나가서? 즉, 그 명령은 여러분한테 개인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전도를 안 했다고 해서 죄책감을 갖고는 괴로워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라 그랬는 걸안 해야 죄책감을 갖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도 않은 거를 그렇게 하라고 착각을 하고는 죄책감 가지면 어떡합니까? 언제 여러분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끔 하고 제자들을 만들고 언제 그러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그렇게 세례를 주고 제자 만들고 말씀 가르치는 권위가 안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괜히 나한테 그러라고는 줄 알고 나는 그거 안 했기 때문에 죄책감이다. 이건 진짜 한심한 일이죠. 그러나 지금 교회가 말씀을 전하고, 근데 참 이게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였나요? 설교할 때 예수님의 그 왕의 취임식이 세상에서는 십자가로 보여진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들이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냥 으덧터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한심한 사람들은 이제 그 복음도 바꿔갖고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전하고 이따위 짓들 하지만, 그러나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 모습은 뭐예요? 지금 늑탈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전쟁에 승리를 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전쟁에 승리를 해갖고 이 세상의 세간들을 늑탈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여져요? 전하면 으덧 터지고 죽이고, 그러나 계속 그렇게 전하면서 한 명, 두 명이 구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잘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 세상은 졌어요, 싸움에서. 예수님이 이기셨다니까요, 벌써. 그러나 그 이기심이 두 단계로 하신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기시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게, 그 이기심 모습이 이제 눈에 보이게 되는 거는 재림 때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도 이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승리해서 늑탈하는 거에 지금 참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세상에 나가서 보여질 때는 오히려 우리가 으덧터집니다. 그러나 그 세간은 늑탈됩니다. 많지가 않아서 그렇지 늑탈됩니다. 어느 세상 구석에서 오늘도 이 사탄의 세간이 늑탈되는 일이 있습니다. 즉, 한 명이 구원받을 때마다 여러분은 기억하세요. 맞다. 예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셨다. 세상은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해 못합니다. 왜? 그들도 세상입니다. 얼마나, 아니, 좀 이렇게 오싹오싹 하는 거 아니에요? 난 정말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저는 너무너무 멋있어요. 정말 정말 세상으로는 인정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수준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루어 가십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희한하죠? 그죠? 승리를 이기고 늑탈하는 모습이 이 세상에서는 거꾸로 얻어 터지고 핍박받고, 그런데 결국 늑탈은 합니다. 근데 세상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교회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이건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세상과 천국이 어느 정도로 반대인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거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의 한심한 모습. 세상으로 생각하고 세상으로 이해하고. 여기서 여러분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세상식으로 보지 마세요. 예, 참 대단하죠? 그 사탄의 나라의 물품을 취하는 일에 교회를, 여러분과 저를 참여시킵니다.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십니다. 선교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말씀을 설교하게 하고, 이게 다 그 일하는 겁니다. 물품을 늑탈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에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를 판단하고 심판할 자들이라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승리한 자들이에요.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며 예수님을 증거하실 때에 여러분의 참 현실을 잊지 마세요. 승리한 자들이에요. 저희는 가서 내놔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장자를 죽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장자,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고, 그리하여 이루어진 현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망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더 이상 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익사이팅한 시간입니다. 이 지금 출애굽에 나오고 이제, 예, 이제 정말 그 당시 최고로 강한 나라 그 애굽이 이제 어떻게 해요? 내보내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데 또 이 나온 사람들이 이제 이걸 또 세상으로 이해하고는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이 광야 생활을 얼마나 또 불만을 갖고 불평을 하고, 차라리 애굽 땅에서 가만 놔두지 왜 여기까지 데려 나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따위 소리나 하고. 예,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합니까? 똑같은 소리죠, 뭐. 그러지 말고 우리는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기도하고 마칠게요. 다음에 계속해서 한 몇 주 동안에, 몇 주가 아니고 우리 몇 번 동안에 계속 유월절 공부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참 유월절에 참여하여 이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그 애굽의 재물을 늑탈하듯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탄의 재물들을 늑탈하여 그 구약 백성들이 성막을, 즉 성전을 짓듯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예수님의 거룩한 그 일에 참여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더 강한 자로 오셔서 그 강한 자를 결박했다는 그런 것을 저희에게 알리는 소리임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핍박을 받고 얻어 터지며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우리의 참현실을 볼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승리함에 참여하고 이제 사탄의 재물을 늑탈하는 것임을 더욱 깨달아 힘있게 기쁨으로 예수님 증거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엄청난 삶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참 현실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알아서 정말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얼마나 기뻐해야 할 이유가 주어져 있는가를 더욱 깨달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도 참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성전 짓는 그 일에 열심내며 사는 저희들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